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본문을 읽으신 대로 예수님은 왜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나는 외적인 어떤 선행, 그런 일들이 우리를 빛이 되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존재의 속성이 어떠하길래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생각하시겠습니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리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참빛 되신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자들을 말합니다. 참빛 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또 생명의 빛을 얻은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여기 세상이라는 말은 하늘과 땅 전체를 다 포함하는 코스모스, 즉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 창조세계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캄캄해졌습니다. 그 안에서 활동하는 인간들은 목적지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세상 끝은 무엇인가 할 때 결국은 영원한 심판으로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 사실을 밝히 비춰 보여주는 빛이 이 세상에 지금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마지막 심판의 사실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자기들의 찬란한 빛을 발휘해 보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까지 이리저리 무언가를 계속 해나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방황함이고 깜깜한 어둠입니다. 이 세상 자연 속에 아무리 햇빛이 비추고 달빛이 비춰도 그 빛은 참빛이 아니고 세상에 생명의 길을 비출 수 있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이 창조세계, 곧 하나님 나라를 밝혀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빛이 오셔야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생명의 왕국을 환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자녀가 될 자들은 생명의 빛으로 오고 어둠의 자식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영원한 심판의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참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빛이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어둠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참 빛이십니까? 구약 이사야서 60장 1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내 아들들은 원망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워할 것이라. 이 어두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실 그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고 이사야서에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백성을 불러 모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햇빛이나 달빛이 없어서 이 세상이 어둡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반 눈의 가운데 낮과 밤을 가르는 자연의 빛은 있지만 세상은 죄로 인해서 어두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원한 빛의 나라가 어디인지 모르고 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런 것을 성경은 어둡다라고 하고 그 속에 있는 자들이 어둠 속을 헤매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우주 만물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분, 그 빛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던 분을 성경에서는 참 빛이라고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는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한 본체이신 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이신 분, 제2위 되시는 아드님께서 참빛이신데 그분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또 다른 종류의 빛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참빛 안에 있는 빛입니다. 예수님께 연합되어 붙어있는 자들도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 곧 생명의 빛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할 때 이것은 우리의 존재 밖에서 외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선행이 우리를 빛이 되게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속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을 낸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숨쉬고 있어도 빛은 빛입니다. 그러나 빛이 아닌 자들이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돌아다녀도 빛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둠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움직인다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쉽게 아 이것은 우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거기까지 생각을 끝마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을 계속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너희, 곧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무엇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까? 산 위에 동네와 같은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여기서 동네라고 번역한 말은 원어 헬라어로 하면 폴리스인데 이것은 도시 국가와 같은 한 성을 말합니다. 너희는 마치 저 산 위에 우뚝 서 있는 거룩한 성, 거룩한 나라와 같다. 그래서 그것은 숨겨질래야 숨길 수가 없는 존재이다.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는 것이 너희 빛된 자들의 존재의 속성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우리를 산 위에 있는 성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너희를 산 위에 있는 성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을까요? 첫째, 우리의 존재는 숨겨지지 못한다는 도리를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바로 위에 13절에 너희를 소금에 비유한 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는 그렇게 독특한 존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아랫절에서 빛된 교회의 독특한 특징은 무엇인가? 바로 숨겨지지 않고 드러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실 때 첫 번째 존재의 특성은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산 위에 있는 성에 비유한 또 다른 가르치시려고 하는 또 다른 도리는 너희는 참빛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몸된 교회인데 바로 이 땅에 몸된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드러내며 계속 건설해 나아가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을 또한 가르치십니다. 산 위에 있는 성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너희는 소경이 앞길이 보이지 않아 헤매듯이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왕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찬란한 그 영광의 나라를 목적지로 삼고 눈을 똑바로 뜨고 잘 보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빛의 자녀들인가? 만약 그것이 맞다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로 서서 전진할 때 세상의 빛이다.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나 홀로, 나 자신이 아무 나라에도 속하지 않고 혼자 떨어져서 혼자서라도 얼마든지 세상의 빛이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십니다. 혼자로서는 빛으로 드러나지 못합니다. 필시 산 위에 세워진 거룩한 성처럼 거룩한 나라가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베드로도 똑같이 우리를 거룩한 나라이고 우리를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영원하고 거룩한 나라는 이 땅에서 참빛 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숨겨지지 않고 드러납니다. 다른 것으로 드러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고 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날 수 있는 다른 존재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속하지 않고 혼자서라도 성경 잘 읽고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빛을 한번 발휘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곤란하고 부족하여 가난한 생각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의 존재는 거룩한 나라로 서서 어떻게 빛을 발휘합니까? 사회 참여를 많이 하고 선행을 하는 것으로 빛을 발휘합니까? 칠칠 흑야, 우주처럼 까맣고 어둡게 된 이 세상에서 빛이 나올 수 있습니까? 빛은 우리의 존재 자체이지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 빛이 근원지가 되어서 우리 존재 바깥에서 빛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근원은 참빛 되신 예수님이시고 거기에 붙어있는 자들 속에 가진 그 생명의 빛이 근원지입니다. 교회의 빛은 마치 시편에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노래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 때 그 어둠의 길을 밝히는 말씀과 같이 세상을 비추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어떤 선행이라는 것을 해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 존재 자체의 속성 때문에 숨길 수 없이 그저 빛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의 말씀이 제정해 주신 그대로 따라서 교회를 말씀의 터 위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고 온전히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먹고 그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 수종 들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눈에 보이게 성도들에게 베풀고 부패한 마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사랑의 징계를 함으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때 그것은 세상의 빛이 되어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사망의 심판인지를 세상으로 밝히 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의 뜻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5절을 보십시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산 위의 동네에 비유한 다음 곧바로 이어서 집안에서 벌어지는 현실의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산 위에 있는 성과 그 성 안에 많은 집들이 모여서 그 성을 형성했을 것인데 그 한 개체인 집이 산 위에 있는 성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개개 분자들이 개인 생활이나 사생활에 있어서 마치 집안의 등경 위에 놓여있는 등불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비로소 개인이 어떻게 빛을 비춰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십니다. 산 위에 거룩한 성이 있어서 숨길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속성이라면 그것과 비슷하면서 조금 더 다른 속성이 나타납니다. 곧 빛은 비춘다는 것입니다. 큰 빛덩어리인 하나님 나라는 숨겨질 수 없는 존재의 속성을 가졌다면 큰 빛덩어리에 붙어있는 작은 빛 역시 숨겨질 수 없으면서 더 나아가서 빛을 비춘다 그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은 누구를 비춥니까? 나 자신과 내가 지금 삶 속에서 살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단위인 가정을 비춥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비춥니다. 나는 이 어두운 세상을 지나가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것을 비춰줍니다. 우리 가정은 이 세상을 지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향해 가는가? 이것을 비춰줍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내 속에 빛을 적극적으로 비추고 가정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비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집에 있든지 적극적으로 내 속에는 예수님의 빛이 있다는 것을 빛내라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의 속성으로야만 산다는 것을 은폐하지 말고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안 믿는 척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나에게 길은 어디인가 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내가 정한 행복한 길이 아니고 내가 생각한 행복한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겠다 라고 생각할 때 그 깊은 사상에는 내 힘으로 살겠다는 뜻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뿐이다. 나의 길은 내 발밑에 있을 뿐이다. 나는 한치 앞도 제대로 못 보지만 내 속에 있는 생명의 빛,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성령님께서 나를 끌고도 가시고 또 나를 설득하여 인도도 하여 주시니 나는 더 이상 소경이 아니고 생명의 빛이 비추는 대로 그 영광의 목적지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나아간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 내 속에 생명의 빛을 켜놓으신 이유는 빛이 속성대로 비추라는 것입니다. 15절처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뭘 하려고 켜느냐?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라고 켜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 나도 너 속에 생명의 빛을 켜놓은 이유는 비추라고 그런 것이다. 이 말과 같이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빛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한 가지 더 암시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을 차단하는 말과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이란 옛날에 쌀을 담아서 측량하던 그런 그릇인데 우리에게는 뇌가 익숙할 것입니다. 그런데 뇌보다는 10배 정도 더 큰 물건입니다. 쌀을 담으면 대충 10kg 이상은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그릇인데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 그릇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암시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빛은 비추는 속성도 있지만 차단되는 때도 있다는 도리를 가르치십니다. 빛은 집안 모든 사람을 비치느니라고 한 말에서 비친다는 속성을 가르치셨고 두 번째로는 말 아래에 놓는 경우를 비유로 쓰셔서 너희의 빛은 막힐 때가 있다. 차단될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의 빛을 우리 속에 켜놓은 것은 쉬운 말로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때는 제9시, 곧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햇빛이 쨍쨍 내리빛을 대낮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광경은 칠칠하고 암암한 칠야처럼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둠이 임했었습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영원한 어둠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시고 나에게 생명의 빛을 넣어주셨습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동안 이 어둠의 세상에서 이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의 현실이다. 여기 이 길로 가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이 길로 가는 것이 영광의 목적지로 가는 문이다. 하는 것을 밝히는 빛이 되라고 내 속에 생명의 빛을 켜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고 힘든 현실은 빛은 차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여기서 간접적으로 또한 암시하여 가르치는 것은 바로 차단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쉽게 옛날 시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기가 없을 때, 밤에 등불을 켜고 있다가 잠을 잘 때는 등불을 끄고 곡식을 측량하는, 담아두는 그런 말과 같은 그릇으로 덮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등불을 끈 경우이고 켜져 있을 때는 촛대 같은 그 등경 위에 둡니다. 이 도리는 너무 쉬워서 어린 아이도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쉬운 도리를 빛된 우리 자신에게 비유로 쓰실 때 거기에는 어려운 반대되는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빛은 무엇인가에 덮여버리는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그런 말은 아닐지라도 막혀버린다는 무서운 현실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빛을 내보려는 모든 우리의 행위들은 결국 빛 대신 예수님을 막는 어둠이 될 뿐입니다. 그런 행위들은 결코 예수님께 붙은 자들이 발산하는 참빛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참빛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존재적으로 빛을 발휘하는 것이지 행위적으로 빛을 내고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빛 되신 예수님을 잘 모르면 우리는 광명의 천사가 빛내는 것을 보고 저것이 참빛이로구나 하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을 또 사탄의 생각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적인 요소와 부패한 마음은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아름다워 보이고 또 선량해 보이고 보기 좋은 그런 행위들이 빛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도덕적인 능력이 아주 우수하여 그 능력으로 빛을 발휘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 땅에 속한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참빛을 막는 무서운 말과 같은 것이 됩니다. 가장 교묘하게 이것은 정말로 가장 깊고 교묘한 수단인데 자기의 도덕적인 능력과 자기의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훌륭한 기독교 신자를 만들어 보려고 인위적으로 자꾸 성자 노릇을 하고 자기를 꾸립니다. 그렇게 꾸려내기 시작할 때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참빛을 차단해 버리게 됩니다. 참빛 대신에 괴상한 종교인 하나가 거기 탄생하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할 때에는 그 존재의 속성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합니다. 계속해서 16절을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빛의 임무에 대해서 여기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빛의 임무는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나아가는 것으로 다 합니다. 빛의 임무는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것인데 믿는 사람, 즉 나의 형제, 자매, 가족에게는 더욱더 영광의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말씀의 빛을 환히 비추는 것이고 나머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참으로 속아서 어둠의 길을 가고 있다. 거짓되고 그릇된 길로부터 돌아서라는 뜻으로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빛으로서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의 착한 행실과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은 같은 말입니다. 착한 행실 속에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더 간단합니다. 그냥 굿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과연 굿이고 선인가? 무엇이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대로 착해야 하고 의로워야 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교회로 다 같이 서 있을 때 교회로서는 착함이 무엇이고 의로움이 무엇이고 진실함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에 속한 나에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에게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 좋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잘 아시죠? 그것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도합 150명 정도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며칠이 아닌 몇 년 동안 토론하고 논쟁한 결과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이러이러한 것이다. 말하자면 요약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에스콘디더 신학교의 교수님이신 존 페스코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 있는데 역사적 신학적 맥락으로 읽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책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교회의 신도석에 앉아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펼쳐서 읽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가끔씩 들려오는 대포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에 담긴 교리를 논의해야 했던 역사의 시대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임을 아마도 깨닫지는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내전의 와중에서 자신들의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분들은 믿음으로 자신이 그 시대에 해야 할 선하고 착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깨달아 대포 소리가 나는 그 속에서도 착실하게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열매를 내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눈이 오직 성경만 바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테두리 역할을 하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대포 소리가 나면 세상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살 길을 찾아서 헤매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발하였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똑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실 때 우리에게는 빛의 열매와 임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 하셨기 때문에 빛의 임무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 빛이기 때문에 당연히 빛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모습으로 빛을 드러내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합니까? 우리 자신에게서 이런 빛의 열매가 나오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내 속에 넣어주신 영원한 생명의 빛이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역사와 또 힘을 주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에게서 산빛과 같은 그 빛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내 자신의 힘과 생명이 아닌 그리스도적인 생명을 나의 영혼의 기능을 통해서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런 참된 생명의 빛이 나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참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주에 큰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에 참여하여 예수님께서 맺으신 열매에 참여하여 빛들의 아버지인 우리 아버지께 매일매일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서는 아무 빛의 열매가 없고 오직 어둠의 열매만 나올 뿐이지만 우리가 참 빛 되신 예수님께 꼭 의지하여 나아갈 때는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저희들에게 선포하신 대로 우리는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빛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산 위에 우뚝 서 있는 거룩한 성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비추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다 참빛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치 우리의 어떤 자랑할 만한 행위에서 빛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빛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믿음으로 전진할 때라야 그 빛이 막히지 않고 빛을 비춘다는 것을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개인의 차원에서 또 직장과 가정에서도 빛을 비추게 해주시고, 우리의 빛을 막는 무서운 죄성과 욕심과 부패를 주께서 물리치게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힘을 써서 예수님의 생명의 그 독특한 특성들이 막힘없이 저희들을 통해 나와서 항상 빛을 비추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 새로운 한 주간에도 교회로서 교회의 분자로 서서 힘써 전진해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사랑하사 너희는 참으로 내 빛이다 하고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